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우리 끝까지 읽고 우리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켰더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수세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연절. 우리 주연절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리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802년에 하와이에서는 미국 본토를 비롯해서 해외 각지로 사탕수수를 수출하게 되어서 노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포르투갈, 일본에까지 이제 노동력을 수입했습니다. 그 후에 1902년 사탕수수 농장 대표가 우리나라의 그 조선의 고종 황제를 설득시켜서 처음으로 한국에서 미국 이민이 허락되게 되었습니다. 이민 조건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일자리가 있고 월급이 한 달에 15달러, 집과 식수와 치료는 주인이 부담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21명이 선발되고 1902년 12월 22일에 미지의 땅을 향해서 첫 이민선이 인천 제물포항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날 항구에는 찬바람이 불었고 또 떠나는 사람이나 보내는 친지들로 제물포항구는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인천 내리감리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의 생업은 부두노동자나 농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행하는 패스포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조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의 생활이 상당히 고달팠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노동을 한 대부분의 젊은 미혼 남성들은 힘든 노동이 끝난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과 도박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안정된 이민 생활을 위해서 가정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가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소위 사진으로 결혼을 하는 사진 신부의 이민이 허락이 되어서 950명의 신부가 하와이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국을 떠난 이들이 첫 도착한 곳은 일본의 나가사키였습니다. 그곳에서 신체 검사를 받고 14명이 병이 있어서 낙오되고 나머지 107명은 통유공과 함께 미국의 상선이었던 갤리코에 갈아타고 20일 만에 호놀룰루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1903년 1월 13일 아침, 지난주 121년 전 지난주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또다시 다섯 명이 눈병으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한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민이라는 이름으로 하와이에 내린 최초의 한인은 102명이 되었고 이들이 바로 우리들의 이민 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21년 전에 노동 이민으로 온 그분들의 이민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름 붙이기를 노동으로 왔기 때문에 미스터 노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일제 때 정치 망명으로 온 분들은 정치 이민이라고 해서 미스터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유학을 온 사람들은 미스터 유라고 불렀고 남미나 아르헨티나 브라질에서 온 사람들은 미스터 남이라고 불렀습니다. 소독에 광구로 갔다 오신 분들은 소독에서 왔다 해서 미스터 서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 정식으로 이민 쿼터를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을 정식 이민 미스터 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이 미국 땅에 한인들로 보냄을 받은 것인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은 영어로는 미션입니다. 미션. 그래서 라틴어는 미시오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 목회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카네이티브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성육신적인 목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이 보냄받은 자의 복, 보냄의 역사는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영광이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은 동쪽 메소포타미아로 갔고 함은 이집트로 또 야벳은 서북쪽 터키와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데 바로의 특별히 공주의 아들로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절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나 돈이나 자존심이나 이해관계나 욕심의 문제가 걸리면 사람들은 거절을 하지 못합니다. 쉽게 타협을 하려고 그러고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의 사명자의 삶을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국 로마의 감옥에까지 보냄을 받게 되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교회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BC 1406년에 가나안 문턱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둔 열흘 앞둔 바로 그때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데 이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모세의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신명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11장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꼭 이렇게 살아라라고 정말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오늘 1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이 명령은 당시에는 십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꼭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은 꼭 지켜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려 가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십계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야 될 세 가지는 십계명, 십일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중간에 십일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하나님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건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 그리고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라. 거기에 축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 이 설교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1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이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땅에 약속의 땅이다. Promise Land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 그리고 지중해 대해까지 그 두 면이 경계를 이루는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제일 갈릴리 위쪽을 단이라 그래요. 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최고로 꼭대기에 가면 단이 있습니다. 거기 근방에 이제 거기 근방이 이제 그 요단강 거기가 헬몬산이 있어요. 헬몬산. 그래서 헬몬산에서 이제 물줄기가 녹아가지고 요단강을 쭉 타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는 단부터 부엘세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스라엘의 지경은 단과 부엘세바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가 시내산을 통과하면서 시내산에서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통해가지고 이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의 날씨, 이스라엘의 일교차는 기후는 굉장히 밤과 낮의 기온차, 일교차가 심해서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40도 이상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밤에는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큰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 기둥은 따뜻하고 이게 좀 이렇게 온기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분이 있지만 성경적 의미는 빛으로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은 정지해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에서는 구름 기둥이 앞서 인도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따랐고 구름 기둥이 멈춰 있으면 한 달이고 1년이고 몇 년이고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늘의 만나를 정확한 시간에 아침마다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그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이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그렇지만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이 땅은 산과 골짜기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다. 성경에서 가나안 땅으로 딱 묘사하고 있는 이 구절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비를 흡수하지 않는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빗물로만 살아갈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굶주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비를 내려주는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지만 비가 내리고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되어 있어서 봄, 가을이 한 달밖에 없는 땅입니다. 봄은 4월이고 가을은 10월 한 달이에요. 우리나라는 봄에 비가 내리면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기후는 우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메릴랜드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너무나 이렇게 같아서 메릴랜드로 이민을 많이 오시는데 그런데 이 봄부터 이스라엘의 기후는 건기가 시작되면서 수면과 말하자면 이 수면이 이 타들어가게 되고 작물들이 타죽게 됩니다. 모든 수목들이 타들어갑니다. 바짝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을인 10월이 지나고 11월부터 겨울이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내리는 비를 오늘 14절에서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른비. 늦은 비는 3월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이 딱딱해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싶어도 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확의 계절 3월에 하나님이 창을 닫고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쭉정이만 남게 됩니다. 반드시 늦은 비가 내려야지만 알곡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와 이사야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내려주지 않는 것을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11장 오늘 10절 12절에서 너희들이 앞으로 얻을 땅은 애굽과 다르다.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의 총 길이가 600km가 되는 애굽의 젖줄기입니다. 근데 이 강은 언제나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시설을 설치해놓고 발로 밟기만 하면 이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하였거니와 발로 밟기만 하면 물이 금세 올라와서 애굽 땅 전체에 물을 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애굽은 가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애굽은 얼마든지 우리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는 인본주의가 애굽에서 발달한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 피라미드를 만들어가지고 그 피라미드 안에 그 사람의 시체에다가 뭘 발라서도 뭘 죽지 않 영혼이 섞지 않는 그 황금 몰약을 발라가지고 그 시체를 보관했잖아요. 가나안으로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한 대해 즉 지중해와 가나안 동쪽에 있는 사이에 전혀 도망할 곳이 없는 사방이 막힌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아래에는 그 이집트가 있고 또 위로는 시리아 말하자면 아람 족속들 수리아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지금의 여로단 암몬 모합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무릎을 꿇고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 어디로도 도망할 곳이 없는 이 갇힌 땅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올 때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신명기 11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은 여기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 공고하시는 땅이다라는 말씀인데 늘 돌아봐 주신다. 돌아보고 돌보아 주신다. 케어해 주시는 땍이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땅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로 다스리니까 사람들이 시스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당시에 물 웅덩이인데요. 물 웅덩이를 구안해서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놓고 나중에 식수로 사용하기도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때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줘 죽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웅덩이에 비를 모아가지고 사용하면 될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 수 없다. 너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때만이 너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것이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말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게 절하고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늘 문을 닫을 거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쉐마를 주시고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5, 6, 7절, 8절에 나오는 이 쉐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너희가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심령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도 붙여라. 이것은 테플린이라 그래요. 영어로 우리 이스라엘 사람 테플린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머리에 붙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장 가까운 부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 가까운 데 둔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테플린. 근데 그걸 열면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라라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시는데 쉐마는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우리가 읽으면 우리가 읽는 걸 또 귀로 들어요. 또 눈으로 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이 읽는 거를 귀로 우리가 또 귀로 들어가지고 삼중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중에 있었는데 자기가 수중에 있는 게 1달러밖에 남질 않았어요. 근데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총 소유의 절반인 50센트를 헌금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부인 광고를 보니까 사원을 모집하는데 거기 가는 기차값이 1달러였습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50센트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안 드렸으면 이거 지금 사원 모집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거리의 절반 50센트까지만 표를 사고 가다가 내려가지고 먼 거리를 걸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내린 그 도시에 구인 광고가 붙어 있어서 들어갔더니 합격이 되었어요. 결국 더 많은 봉급을 받게 되었는데 이분이 구두회사로 큰 거부가 되었어요.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더 살펴보시고 표적과 기사를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평범하고 풍족할 때는 누가 잘 믿는지 누가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감사 없이 살 수 없을 때 감사하고 우리가 이제 그만 봉사해야지 이런 이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잘 눈여겨보셨다가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가 이제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고 하실 때 그때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보게 되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벌어도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성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성물을 먹어 치우면 그것 때문에 화를 받는다라고 말라기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11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내가 돈보다는 내가 번 돈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셔서 돈을 벌게 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물건의 이 주인공은 이 주역은 누구냐 하면 누가 물질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는 종자와 같습니다. 농부들은 굶어 죽어도 종자는 안 살만 먹습니다. 어려울수록 종자를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너무나 가난했는데 어느 날 구세군이 나팔을 불며 전도하다가 이 사람 앞에 헌금대를 떡 내미니까 자기는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소녀가 선뜻 1달러를 내어주면서 여기서 10센트를 11조로 드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버는 대로 11조를 드리세요. 그러면 이 소녀가 하는 말이 다시는 가난하게 살게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갔어요. 근데 이 소녀가 하는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이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왕 부호 존 락펠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이 사람이 가난했는데 어머님이 신앙 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너가 주일은 꼭 목숨을 걸고 지키라 그래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라. 칭찬 듣는 생활을 하라.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말고 사모하라. 그리고 철저한 십일조를 드리고 그리하면 너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록펠러가 나중에 이제 처음에 1불 50전을 벌었는데 이때부터 십일조를 하기 시작해서 한때는 이분의 십일조를 계산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되었습니다. 락펠러가 한 말은 십일조를 드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십계명 오늘날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십일조, 십자가는 축복의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지역의 특성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례, 규례, 법도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공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오늘 14절 말씀에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모세는 쉐마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18절, 20절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25절부터 결론적으로 25, 26절 이하부터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제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은 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 길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령을 따르느냐 거부하느냐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은 복을 택하는 것이고 거부하는 것은 저주를 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3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는데 철없는 아이는 부모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자신을 잘되게 하려는 부모의 선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진정 진의를 알아본다는 뜻이고 그 뜻을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되는 말씀인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더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진의와 선의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때로는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길이 갈리는 지점에서는 맞닿아 있지만 1마일 정도만 걸으면 다른 길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운명으로 인도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율법 하나가 축복과 저주를 가르고 영생과 영멸을 가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텐텐이라 그러죠. 사단이 온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있는데 사단이 온 목적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니라. 아멘.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시고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경기 가운데에서도 가나안의 축복의 법칙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섬기는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